BOA 세계 뉴스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지난 2015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커창 중국 총리를 수행해 서울을 찾은 이후 4년여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두 나라 외교수장은 오늘 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와 한반도 정세, 지역 국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서울에서 다시 만나 그간 양국 관계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힘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왕이 외교부장이 강 장관과의 회담에서 현재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국제정세에서 서로 이해 지지하며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내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국제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이 오늘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런던 근교에서 정식 회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식 회담 없이 정상 간 개별 만남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주최하는 행사만 진행됐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레제프 타이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 29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나토 방위비 증액 문제와 시리아 문제 등 각종 현안이 논의됩니다. 올해로 창설 70주년을 맞은 나토는 최근 회원국들 사이에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방위비 증액 문제로 다른 회원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 협의 없이 시리아 주둔 미군이 철수하는 등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나토 상황과 시리아 문제 등 남몇 현안에서 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에 이어 해군 해상 초계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군용기 항적을 추적하는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해군 P-3C 초계기가 한반도 상공 2만 2천 피트를 비행한 것으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초계기의 정확한 비행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이 운용하는 P-3C 초계기는 주로 해상 수색과 대잠수함 작전을 담당합니다. 앞서 미 공군 소속 지상 감시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 한 대와 감청 정보 수집기 컴백 센트 한 대도 어제 한국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군 정찰기들이 연이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리벳 조인트, 그리고 지난달 30일과 28일에는 U2S와 해군 소속인 EP-3E 정찰기 등이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이 중국 위구르족 관련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미 하원이 이날 처리한 2019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은 중국 내 위구르족의 인권 유린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구르족은 중국 신장 자치구에 사는 무슬림 소수 종족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위구르족을 강제 연행하거나 수용하고 강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홍콩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홍콩 인권법안도 최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원이 의결한 위구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돼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식 법이 됩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미국 하원이 위구르 인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오늘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 정보위원회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와 사법 방해가 압도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탄핵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에 이롭게 할 목적으로 직접 그리고 정부 안팎 대리인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입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했다며 헌법에는 이런 경우에 대한 해결법이 담겨 있는데 바로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증인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보위원회는 이날 채택한 보고서를 하원 법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4일 로봇 호텔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낼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 펠컨 9 로켓을 타고 발사되는데요. 로봇 호텔은 더 공식적으로 로봇식 도구 보관소, 줄여서 RITS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로봇이 사용되지 않을 때 방사선 노출을 포함한 우주에 있는 기타 잔해에 부딪힐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요. 로봇 호텔의 첫 번째 손님은 두 대의 로봇입니다. 그들은 국제 우주정거장 외부 선체에서 노출을 발견하는 중요한 작업을 맡게 됩니다. 과거에는 로봇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 국제 우주정거장 내부에 뒀었지만 지금은 우주정거장 자체에 공간이 부족한데요. 다른 진행 중인 연구, 기타 장비들을 생각할 때 우주 비행사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수요일 오후 12시 51분 이륙할 예정이고요. 과학 실험 물품, 우주 비행사 공급품, 하드웨어가 탑재된 펠컨 9 로켓을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지금의 날씨로 봤을 때 거의 90% 진행될 예정이고요.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 쥐뿐만 아니라 일반 쥐도 우주에 보내 우주 비행 중 근육과 뼈 손실을 방지하는 법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또 식물 연구의 하나로 보리종자의 발화 과정에서 우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운해,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3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1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5도, 신의주 영하 13도에서 영하 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 함흥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청진 지역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페리코모의 노래입니다.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내 삶은 당신이 내 손을 잡은 그날 다시 시작됐죠. And I love you so. 첫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I'm happy that you do. The book of life is brief, and once the page is read, all but life is dead. That is my belief. And yes, I know how lonely life can be. The shadows follow me, and the night won't set me free. But now that you're around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연방 하원이 중국 신장 위구르족 관련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이틀째 일정이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달부터 손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 스캔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이 중국 관련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켰군요.
네, 미국 연방 하원이 3일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 인권과 관련한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407표 대 반대 1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상정한 홍콩 인권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발효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중국 관련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또 통과된 겁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면서 구금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신장 지역에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교화훈련소에 구금돼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네, 법안은 또 미국 국무장관에게 구금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걸 주문하고 있는데요. 인권 탄압에 관여한 걸로 판단되는 중국 관리들에게는 비자 제한과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제재 대상자로 신장 자치구 최고 책임자인 천치안거 당석의 이름도 명기됐습니다. 또 미국 정부 기관들은 위구르 탄압과 관련이 있는 업체나 개인들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상원으로 넘겨져서 상원에서도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상원에서도 이미 지난 9월에 비슷한 법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통과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서 발효, 바로 법으로 발효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미 의회의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홍콩은 물론이고 신장 지역도 중국의 영토 주권 영역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 내 여러 정부기관들이 잇따라 항의 성명을 내놨다고요?
네, 전국인민대회 외교문제위원회, 신장자치구 정부 등 중국 정부기관들이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특히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를 다루는 국가민족문제위원회는 성명에서 신장은 중국의 신장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요즘 중국 정부기관들에서는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다라는 구호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구호를 따라한 겁니다.
중국 외교부도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하원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신장 위구르 법안은 중국의 내정을 심각히 개입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중국의 대테러 노력을 모독하고 있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족 문제가 테러 문제라는 겁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신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권이나 민족,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테러와 분리주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 문제를 이용해서 중국의 민족 관계에 분열을 꾀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무역 문제로도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상황이 더 껄끄러워지고 있군요.
네, 미국과 중국은 당초 이번 달에 양국 정상이 만나서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런던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마감 시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연내 서명 가능성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에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하는데 마감 시한이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중국은 바로 지금 무역 협상을 하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어서 자신이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고 올바른 협상이어야 한다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도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마감 시한을 정해두지 않았다고 대응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미국 하원의 법안 통과가 미중 무역협상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양국이 중요한 영역에서 협력하는 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협상에는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의 원칙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이번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소식 살펴보죠.
네, 나토 정상회의가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9개 회원국 지도자들은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회의 후에 공동선언문 발표와 개별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이래 올해로 세 번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투리도 캐나다 총리 등과 개별 정상회담을 갖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고요. 4일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등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했을 때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은 지난 2014년에 합의한 대로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여전히 제대로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방위비 지출 규모를 GDP의 4%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GDP의 1.3%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GDP의 2%를 방위비로 내는 나라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올 연말까지 이 기준에 도달하는 나라가 모두 9개 나라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 이 기준에 도달한 나라는 4개국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노력한 덕분에 나토가 재정적으로 더 강력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이 점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특히 올해로 창설 70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정상회의 시작 전부터 균열음이 들려왔다고요.
네, 지난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지도력 부재, 또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공습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을 지적하면서 나토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서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매우 못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날 두 정상은 회담에서도 나토의 역할과 터키, 시리아 사태 등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불편한 분위기를 줄곧 노출했습니다.
지금 터키 문제도 나토 안에서는 큰 쟁점 중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3일 이 터키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를 출발하면서 터키의 쿠르드족 공습에 대한 나토 회원국들의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일 회원국들이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지 않으면 나토가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와 발트의 연안 국가들에 대한 방위력 증강 계획에 반대할 거라고 경고했었습니다.
터키는 나토의 중요한 회원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토는 구소련의 군사력 확장에 맞서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 만든 세계 최대 군사 동맹체인데요. 터키는 냉전 시절에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구소련의 팽창을 막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면서 나토 회원국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터키를 나토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난제들 속에서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나토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는 민첩하고 활동적이며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나토가 변화하는 국제안보정세에 대응하는 능력을 입증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분열보다는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손전화 등록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요?
네, 이제 중국에서 새로 손전화를 개통하려면 통신회사에 실명 등록을 하기에 앞서서 얼굴 스캔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에 이 같은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손전화를 개통하는데 얼굴까지 등록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제출한 신분증과 본인이 실제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규정은 모든 손전화 사용자들이 실명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통신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정부는 2013년부터 이 손전화 실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고요.
네,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들과 인권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사이버 공간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처라는 겁니다. 인권 운동가들은 특히 새 규정이 공산당 정권이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하는 등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또한 손전화 이용자들의 얼굴 등 생체 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네, 수집된 얼굴 스캔 자료는 중국의 감시망에 활용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는 전국 곳곳에 CCTV라고 하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현재 3배 수준인 6억 대의 CCTV를 중국 전역에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CCTV를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건가요?
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중국 경찰은 감시 시스템을 범죄자나 실종자를 찾는 데 활용하고요. 또 도둑맞은 물건을 찾는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많아진다는 말은 그만큼 정부의 사회 감시가 강화된다는 것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편리하다는 점은 최고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절차 없이 얼굴만 들이대면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 정보가 쉽게 유출되거나 침해되고 있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시행에 들어간 손전화 등록 절차도 손전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되기 위해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탄핵조사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이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중도에 포기했고요. 미 해군이 220억 달러를 들여서 미사일 능력을 강화한 핵잠수함 9척을 새로 도입하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조사 보고서가 채택됐군요.
네, 그동안 하원 소관 상임위원회들에서 진행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의 내용을 결산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일 정보위원회에서 표결을 했는데요. 찬성 13표, 반대 9표로 공식 채택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와 의회 업무 방해가 압도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위법 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를 조사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이야기고요. 의회 업무 방해는 탄핵 조사에 백악관이 증인 출석을 막고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해서 정당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의회 조사를 통해 탄핵 근거를 확인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보고서의 내용과 의의를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betraying their trust in him. Betraying that oath that he took.
미국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위반하는지 국민 모두가 깊이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들이 이번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미국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다고 시프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then there was the use of this official power to compel another country, Ukraine, to interfere.
대통령의 공식 권한을 사용해 우크라이나가 2020년 대선에 개입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는데요. 앞선 2016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 당국을 개입시켰던 데 이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시프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내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을 것이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곤경에 몰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당국의 조사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시프 위원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 was President Donald Trump out on the White House lawn once again making it abundantly clear that he wanted.
탄핵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국 등도 바이든 일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백악관 경내에서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요구했다는 말인데요. 이 같은 말들이 모두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시프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백악관이 보고서 발표 직후에 성명을 냈는데요. 하원의 탄핵 조사를 통틀어서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시피 위원장이 이번에 내놓은 보고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입증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고 백악관 측은 주장했고요. 또 지하실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것도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으로 탄핵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위가 주도한 이 사실 확인 과정은 이번 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4일 이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법리 검토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과연 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부합하는지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요. 4명의 헌법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듣는 과정은 없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 변호인을 법사위 청문회에 초청했지만 출석이 무산됐습니다. 백악관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과연 법사위가 대통령을 공정하게 대우할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에도 법사위 청문회에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법사위 청문회에 나올 증인 3명은 민주당에서 불렀고 공화당이 신청한 증인은 1명뿐이라는 글을 트위터를 통해 재전송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운동본부 공식 계정에서 작성한 글이었는데요. 이 글 내용 중에는 이 모든 탄핵 과정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게 불공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청문회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청문회에서 나올 이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식 탄핵 문서를 작성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법사위 표결에서 찬성이 과반수면 의결이 되는데요. 현재 법사위 구성이 민주당 24명, 공화당 17명이라서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탄핵 소추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하원 전체가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이 표결에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포기했군요.
네, 이 여성이자 유색인종 대선주자로 주목받았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3일 이 민주당 경선 참여를 끝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트위터에 영상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이 지지자들에게 깊은 유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선 도전은 비록 여기서 중단하지만 정의를 향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선 참여를 끝내는 이유는 뭔가요?
자금 부족 때문입니다. 해리스 의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y campaign for president simply does not have the financial resources to continue.
선거 운동을 계속하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경선 참여를 계속할수록 자금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해리스 의원이 말했는데요. 자신은 억만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예비 후보들과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자금 압박을 받게 된 걸까요?
최근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후원금 모금이 부진했던 걸로 보입니다. 해리스 의원은 경선 초반에만 해도 선두권을 위협했던 예비 후보였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과거 인종차별 논란 발언 등에 대해서 텔레비전 토론에서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군소주자 중에 한 명으로 전락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의 경선 포기에 대한 정가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너무 안 됐다. 우리는 당신을 그리워할 거다, 카말라. 이렇게 3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해리스 의원은 답글을 통해서 대통령님 걱정 마시라.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경선 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경선 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합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리스 상원의원에 앞서서 베토 오러크 전 하원의원도 지난달에 경선 참여를 중단했는데요. 이후에 드발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차례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민주당 내에서 17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서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최근 여론조사에서 4강 체제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이렇게 4명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건데요. 이 뒤늦게 합류한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을 포함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런 판세에는 흔들릴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4강 체제를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뭔가요?
예, 내년 대선의 가상 대결을 상정한 여론조사에서 블룸버그 전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것이라는 이 결과가 수차례 나왔었습니다. 이 공식 출마 선언 이전에 실시됐던 조사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의 출마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꼬마 마이클이라고 부르면서 견제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잠수함을 신규 도입한다고요?
네, 미 해군이 222억 달러를 투입해서 공격용 핵잠수함 9척을 새로 건조합니다. 해군 당국은 2일 방위산업체인 제네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 측과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언론에 공식 발표했는데요. 미 해군이 체결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선박 도입 계약입니다.
핵 잠수함 9척을 한꺼번에 들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초 해군 당국은 올해 예산 안에서 11척을 만들 금액을 편성했었는데요. 거기서 약간 규모를 줄인 겁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에서 추가로 20억 달러를 선택사항으로 책정을 해서 10척까지 만들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새로 도입하는 핵 잠수함들은 어떤 기종입니까?
예, 미 해군의 주력 수중전력인 버지니아급 신속 공격용 핵잠수함인데요. 이 9척 중에 8척은 84피트, 약 26미터 공간을 확보해서 공격용 미사일 탑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미사일로 다른 잠수함을 격침하거나 여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요. 이 밖에 정보 수집과 정찰을 포함한 특수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 해군의 데이비드 고긴스 제독은 2일 이 해군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미 해군의 잠수함 능력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기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나요?
예, 우선 동력 수치가 현저하게 높아진다고 해군 측은 밝혔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을 동력원으로 쓰는 핵잠수함이기 때문에 연료 공급이 상당 기간 필요가 없는데요. 이 기간을 더 늘리는 겁니다. 또한 승조원들이 사용할 산소와 식수도 바닷물 속에서 자체 공급해서 몇 달씩 물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울러 공격 능력까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해군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공격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될까요?
예, 토마호크 미사일 40기를 잠수함에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아집니다. 현행 동급 잠수함은 12기까지만 장착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규모도 7,800톤급인 현재 잠수함들보다 1,200톤급으로 커지고요. 길이도 377피트, 약 115미터에서 460피트, 약 140미터로 길어집니다.
미 해군이 이렇게 대규모 전력 증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칼 슈스터 전 미 태평양 사령부 작전부장은 중국의 군사적 확대와 서태평양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미 해군의 대응이라고 이번 계약의 의미를 CNN 방송에 설명했는데요. 중국 해군이 커지고 능력도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은 여기 맞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향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예, 미 국방부는 지난 5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내년까지 잠수함 약 70척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군 버지니아급에 대적할 핵잠수함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미 당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이 충돌하는 양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미 해군의 대응이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중국의 행동이 감시 대상이라고 슈스터 전 국장이 말했는데요. 상원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일 성명을 통해서 차세대 잠수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잠수함 관련 미 해군의 기존 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미 해군은 지난 2004년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18척을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로스앤젤레스급 구형 핵잠수함을 대체하도록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계약한 핵잠수함들은 오는 2025년부터 2029년 사이에 공식 취역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린 앤더슨의 노래입니다. 내가 장밋빛 정원을 약속한 건 아니었어요. 햇빛이 비칠 때도 있지만 가끔씩 비가 내릴 때도 있답니다. 로즈 가든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 굴지의 공과대학이자 과학기술대학교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는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의 위성도시인 캠브리지시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19세기 중엽에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연방정부 토지를 기증받아서 공익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이른바 랜드그랜트 대학으로 출발했는데요. 1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명문대학교로 우뚝 서 있습니다. MIT의 2018년도 신입생 지원 현황을 보면 무려 2만 1,700여 명이 지원해서요. 이 중에 불과 1,400여 명만 최종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6.7%의 입학률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놀랄만치 다양한 특징을 가진 인재들이 직결한 학문 공동체로 임하한 MIT는 지원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저명한 대학들처럼 각 주별, 지역별 안배에 맞춰 인원을 선발하는 코러제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능력과 재능을 갖추고 있다면 특정 지역 지원자 수가 많다고 해도 이들에게 입학 허가를 주는 대학입니다. 또 재정 지원 면에 있어서도 능력과 실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미국 시민권자거나 외국 유학생에 상관없이 가정 형편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입학 사정에 있어서도 리드 블란드의 입학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입학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하면은 과학 전문 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MIT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과학, 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에 그치지 않고 종합대학 성격으로 변모해왔다고 교육전문가 손승호 씨는 설명합니다.
현재 MIT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학부 학생들은 인류학, 역사학, 혼학부터 경제학, 철학, 정치학, 심지어는 무대예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의 완숙한 조화가 이루어져서 과거처럼 공학, 기술, 과학대학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인문사회학에 관련된 학문을 많이 다루며 소위 아이비리그 대학의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칼텍, 즉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마찬가지로 MIT 역시 과학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지만 탁월한 과학기술 영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의 학문적 기본 소양이 있어야 한다는 교육 철학을 강조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렇다면 MIT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학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저명하게 알려진 전공으로는 물론 공학과 물리학, 컴퓨터학, 생의학 등이며 인문 계열로는 경제학, 정치학, 도시학, 언어학과 그리고 철학 등에서도 학문적인 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진학하는 비율이 99%에 달하는 것을 보면 MIT 재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폴 세뮤얼슨 교수, 또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노암 촘스키 교수 등 저명한 인문학자들이 수십 년간 MIT의 몸을 담으면서 MIT의 인문사회학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MIT는 단지 공학, 과학기술의 메카일 뿐만 아니라 순수학문 분야에서도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MIT는 지식은 사유화해서도 안 되고 공공화해야 한다는 정책에 따라서 사이버 무료 강좌를 선도한 획기적인 대학이기도 합니다.
2001년 4월 MIT는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과정의 내용을 온라인하여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1억 달러를 투입해 2,000개 과목의 대학 강좌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오늘날에는 무상으로 2,400개의 학부와 대학원 교과 과정을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수많은 다른 미국 대학들이 대학과 대학원 강좌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MIT의 찰스 베스트 총장은 이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MIT 오픈 코스웨어를 공개했는데요. 이는 매우 획기적인 프로젝트로 이제 대학의 모든 지식은 전 세계인들을 위한 공동 자산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이버 무료 강좌는 전 세계 대학 수준 평가와 교수들의 업적 평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열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튜브나 아이튠, 인터넷 도서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MIT의 거의 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MIT의 이런 획기적인 정책은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최고 공학, 과학기술대학다운 결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 MIT에서는 MITX라고 하는 강좌들을 사이버 강좌를 통해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코스당 $49라는 아주 소액의 수업료를 받고 공식적인 이수 증명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학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질적인 갈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학문적인 오아시스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001년에 MIT에서 시작된 이 사이버 무료 강좌 프로그램은 점차 여러 대학으로 확대되면서 현재는 하버드, 컬럼비아, UC 버클리 등 저명한 많은 대학에 참가하면서 수백 개 사이버 무료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MIT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IT의 학부 신입생들은 1년 동안은 기숙사 생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 기숙사 제도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모든 신입생들은 MIT가 제공하는 10개의 인스튜트 하우스라고 불리는 기숙사 중 하나에서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하며 각 기숙사에는 교수진 책임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과 달라서 기숙사에서 신입생들끼리만 살지 않고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어울려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 기숙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특징을 갖추고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쉽고 재미있게 적응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학년에 무관하게 학생들을 기숙사에 배치한 이유는 저학년들이 상급학년 학생들로부터 학문적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이 MIT 학생들은 괴짜라고 불린 만큼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지독한 공부벌레들이기도 한데요. 24시간 개방하는 도서관은 밤에도 불빛으로 반짝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시간 빼고는 거의 붙박이로 붙어있는 학생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학풍을 갖고 있다고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는 소개합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모두 대단히 똑똑하거나 아니면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똑똑하다. MIT 학생들은 교과서적 지식은 대단하지만 다른 일반 교양 상식은 형편없다고 사상이 알려져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제 학생들은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가능하면 서로를 돕는 투철한 상부상조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신문에 기고한 한 제 학생의 글이 이채롭기만 한데요. 세상에 똑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공부하는 것에만 좋아한다. 그렇지만 MIT에 오려는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와야 한다. MIT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가지고 남과 어울리며 서로의 차이점을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MIT의 많은 장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학내외 활동을 통해서 자아를 키워나간다는 건데요. MIT는 학생들의 모임 이 클럽이 가장 많은 대학 중에 하나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세계 굴지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살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대학교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인터넷, 게임, 휴대폰 등의 과도한 사용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관련 VOA 기사 들어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xcessive use of internet, cell phones, gaming, and other platforms can have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Sometimes it can be hard to pinpoint a specific harm.
Sometimes it can be hard to pinpoint a specific harm. Pinpoint, 오늘의 표현입니다. Pinpoint means to find or to locate precisely. Pinpoint 하면 정확하게 집어내다, 찾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identify, determine 이 있겠죠?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excessive use of internet, cell phones, gaming, and other platforms 인터넷, 휴대폰, 게임 또는 그 밖의 다른 플랫폼의 excessive use, 과도한, 지나친 사용은 can have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ometimes it can be hard. 때로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엇이? To pinpoint a specific harm. 이러한 과도한 사용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 정확히 지적해내는 것은. 예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xcessive use of internet, cell phones, gaming, and other platforms can have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Sometimes it can be hard to pinpoint a specific harm.
Pinpoint. Here are some examples. Pinpoint the epicenter. Epicenter. 우리 배운 단어죠? 지진의 진원지 혹은 진앙. Pinpoint the epicenter 하면 지진의 진원지를 정확히 찾다. Pinpoint the cause of the problem.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라, 파악해라. Pinpoint the cause of the problem. 오늘의 표현 pinpoint, 정확하게 집어내다, 찾다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 표현이 들어간 영문 기사 찾아보며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메리 맥그리거의 노래입니다. Torn Between Two Lovers, 두 연인 사이에서 느끼는 고통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re are times when a woman has to say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